청취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 복되다고 주님의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미국의 모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기독교인가 기복교인가. 참 상당히 듣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칼럼을 쓴 걸 읽어보고 제가 상당히 참 감사했습니다. 참 그분의 이야기의 요점은 참으로 그 교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셋째 날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과 동떨어지게 현실 사회에서 물질적인 어떤 부라든가 물질적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야. 참 일반 평신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인가 기복교인가 이런 칼럼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의 선지자적인 하나의 그러한 말로 들렸고 정말로 기독교가 기복교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도 없죠. 디도서 1장에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성경의 결론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 즉 그의 킹덤이죠. 그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은 결국 때찬 경륜으로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에서 멤버라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지체들이 되어서 몸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일 결국 주님은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참 죄인들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다른 세상 종교보다 오히려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불교는 세상을 다 등지고 참 열심히 다들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지탄을 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론적인 거죠. 19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첫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둘째로 지난 시간에 붉은 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붉은 용, 바로 마귀죠. 사탄입니다.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죠. 그래서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우리 욥기 시편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의 정체를 우리가 밝혔습니다. 세상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전쟁에서 백번을 이긴다는 이런 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적인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물 바로 붉은 용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했고 특별히 욥기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지난주에 욥기 41장 사탄의 정체를 밝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연락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두루 지배하는 일곱 머리 달린 붉은 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일곱 개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그의 것이 되며 그는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나라들을 주어왔고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사탄도 그리스도인데 사탄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빛의 천사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의 4절을 보면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덮는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결국 자기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도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사탄도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마귀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경배받기를 원하며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세상 통치자가 올 것이다. 또 그는 천사로 불린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 10절로 19절에 보면은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이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또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가 시험할 때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러나 그로 말씀을 인용하지만 잘못된 말씀을 인용해서 혼란을 갖다 주게 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사탄의 그 활동하는 무대는 종교적입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참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이 뭐 술집이나 이런 뭐 갬블장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다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마음껏 술 마시고 도박을 하죠. 사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거기에 많은 일을 하죠. 특별히 바티칸 공회나 전미 기독교 교회 협회라든가 참 이 종교 조직 속에서 활동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옛날에도 사탄이 그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 조직을 통해서 결국 빛의 천사로 가장한 종교 조직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야만 분별할 수 있죠.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활동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옛날 중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죠. 요즘에는 성경을 마음껏 읽으라고 해도 결국 마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그게 그거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안에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주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만 잠깐 드리고 20분 설교도 그저 몸을 비비고는 이런 걸 볼 때 참으로 성녀로 건난 사람이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정말 헤맬 것이다. 아모스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기근이 올 텐데 이것은 양식의 기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의 기갈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젊은 남녀들이 막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들려고 찾아다니지만 듣지 못하는 시대다. 바로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 휴가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휴가될 수 없고 휴가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이 땅을 성도들과 함께 떠나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읽을 때 들을 때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태양계 위에 물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며 그 북쪽은 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리바다, 바로 얼어 있는 바다죠. 그 유리바다고 꼭대기는 단단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서 그 활동, 사탄이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가, 물 위아래를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를 바다 괴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 41장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사탄입니다.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결국 여기 사탄은 물 하늘에 있는 물 위아래로 다니면서 일곱 개의 면류관 왕관이나 왕들로 계획된 왕국 체제를 가지고 땅을 지배한다. 그래서 붉은 용이 뿔이 열 개지만 왕관은 일곱인데 각 머리에 하나씩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 네 가지가죠. 정사가 뭡니까? 정치입니다. 정치 조직을 통해서 또 정치 조직 아래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세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미국 같으면 IRS나 CIA나 FBI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정부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뭡니까? 그 어둠이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음란하게 행하게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이 악한 영이 뭡니까?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깽이 되고 이렇게 막 그냥 그 마음이 황폐하고 그냥 사람이 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탄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환란 때가 되면은 이 땅으로 내쫓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세상은 정말 지옥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제 혼은 영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며, 그럴 때 이 몸도 이제는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않고 의의 병거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에서 27장 1절에도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멸하시리니, 리비아단 뱀이 뱀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정체죠.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그 용이라고 그랬어요. 리비아단이 용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마귀를 예 뱀, 붉은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세상을 유혹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사야서 27장 1절에 분명히 바로 리비아단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용 그림을 보는 그 용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진짜 용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성경은 자체적으로 일곱 머리와 일곱 왕의 모습으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나라들을 망라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머리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6천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왕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곱 왕이 바로 인류 역사의 6천년 동안에 대표적인 왕들을 바로 머리다. 그래서 그 면류관, 왕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거죠. 이 모든 일곱 머리나 나라들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첫째 머리가 무엇일까?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머리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여기 님롯이라는 사람은 쿠수의 아들입니다. 쿠수는 그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에티오피아인이죠. 그래서 잠언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은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칼레에서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머리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왕 니므롯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째 머리입니다. 그가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이자는 앞으로 장차 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델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상징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는 혼혈아이였고 함족이었으며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머리, 일곱 머리 중에서 둘째 머리, 사탄의 머리가 일곱 개인데 둘째 머리는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은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아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파라오라는 사람이 그가 주가 누구이게 여호와가 누구이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안 되겠다. 바로 그는 사탄의 그런 화신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한 두 번째 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그간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용이라. 파라오를 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의 일곱 머리 중에 두 번째 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성경 스스로 그 머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말해줍니다. 자, 그럼 셋째 머리는 무엇일까요? 셋째 머리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됐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그 성읍을 치러 왔죠.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3절 보면은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성 안에서 완전히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시리아 군대들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몰살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하루에 다 참 살해당하는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유형이 바로 그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환란 때 하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환란 때에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공격합니다. 스가랴 14장 보면은 모든 유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그래서 결국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스가랴에서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머리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네 번째 다른 네 머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세 머리까지 했죠. 첫째는 바벨론 니므롯, 둘째는 이집트의 파라오, 셋째는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머리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머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산헤립과 느부갓네살이 모두가 용으로 불립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17절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 51장 3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1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사내림이나 다 용이라고 그랬죠. 바로 용의 일곱 머리 중에서 다 그들이 하나에 속하는 것을 봅니다. 남은 세 나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니엘서 2장에서 참 그들이 등장하기 50년에서 400년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큰 신상의 환상에서 다니엘은 그 신상에 묘사된 네 개의 다가오는 나라들을 예언하는데 단 한 말의 실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을 따라오는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 28절. 바벨론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봤죠. 첫째 머리 정금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다리오 왕은 유대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지켜줬죠.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는 이스라엘의 친구인데 적그리스도 결국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에 첫 3년 반에는 친구처럼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이제 완전히 돌변하죠. 다리오는 전 3년 반에 우호적인 그런 면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째 머리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고 여섯 번째 머리는 그 다음에 노소로 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아래에서 권세를 잡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은 다음 나라가 그리스일 것일 거라고 다니엘서 10장 20절과 11장 2절 그리고 8장 20절 21절에서 미리 말했습니다. 그 헬라라는 나라가 나타날 것을 미리 얘기했단 말이죠. 성경 참 성령께서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용해서 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미리 내다볼 수 있죠. 그러므로 예언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곱째 머리는 자연히 알렉산더 대왕을 쳐부수고 세상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뭡니까?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태어나기 직전에 참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로마가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또 권세를 다시 잡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회가 될 것이요. 큰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계속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온 세상이 주님이 처음에 초림 때 오셨던 것처럼 로마의 왕 휴하에 있고 영적인 통치자인 거룩한 아버지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거룩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 주님께서 그랬죠.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로마 교회의 제일 높으신 분이 스스로 거룩한 아버지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신부라고 그러죠. 빠드레 그럽니다. 참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에 세금 전 세계 결국 온 세상에 조세 등록하게 한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로마 제국이라 불릴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일 때 캐트란 말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뜻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다. 결국 성모 교회다. 성모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면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바로 성모 교회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최하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을 때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방송국에 연락해서 CD를 듣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강의한 테이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거죠.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고 바로 죄를 가져온 사탄의 종이 돼서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에 되어서 아담이 지은 죄들을 다 사탄의 세 번 시험한 것을 이겨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담으로부터 나타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양심이 피로 씻겨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게 되고 거듭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어차피 이 땅은 이 세상은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도 압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럴 때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만을 사모하면서 변사또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목숨까지도 참 마다 않고 죽음은 죽으려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참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 속에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